오늘의 뉴스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면 영내 미국의 주둔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어제 캄보디아로 향하는 미국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거론하고 도움을 요청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물론 북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지만 요청자와 같은 입장에서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자신의 견해를 전할 것이라며 그건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 일본뿐 아니라 영내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이 길을 계속한다면 그건 단순히 더 강화된 영내 미국의 군과 안보 존재를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최악의 행동을 억제하는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데 관심이 있다며 그렇게 하기로 결정할지 혹은 그렇게 하지 말지는 물론 그들에게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과거 전화회담에서 이런 방식으로 북한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느냐는 기자의 추가 질문에는 물론 그렇지 않다면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양측은 북한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오늘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증강 시도가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또다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며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리고 담대한 구상에 응한다면 한국 정부는 과감한 대북 경제 지원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을 포함해 지난달부터 매우 높은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열세적으로 발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에 대한 분명하고 심각한 도전이자 용납될 수 없는 것이란 점과 더불어 북한의 모든 범위의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가 답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란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고 일본 정부는 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내일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내일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며 30분가량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일 정상 모두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현재로선 양측이 정상회담에 공이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만남은 지난 9월 이후 약 2개월 만입니다. 현재 캄보디아 프놈펜에선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프놈펜을 방문 중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민주당 마크 켈리 현 상원의원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켈리 의원은 득표율 51.8%로 46.1%를 기록한 공화당 블레이크 메스터스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은 상원의원 수 49대 49로 동률을 이루게 됐습니다. 중간선거 개표 5일째인 오늘 현재 네바다주와 조지아주는 승패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네바다주는 개표율 94.7%인 오늘을 기준으로 공화당의 애덤 렉설트 후보와 민주당 캐서린 콜테즈 메스토 현 상원의원이 각각 득표율 48.5%와 48.4%로 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은 조지아주는 다음 달 6일 결선 투표에서 최종 승자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니커창 중국 총리가 한반도 비핵화에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한중일 회의 전 윤석열 대통령과 니커창 총리가 정상 대기실에서 만나 환담을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니커창 총리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오전까지 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1에서 2.5m입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지난달 10월을 흑인 역사의 달로 기념한 영국에서는 클래식 음악사에 큰 획을 남긴 10명의 흑인 음악가를 조명했습니다. 1700년대 후반에 활동한 최초의 아프리카계 고전음악 작곡가 검은 모차르트라고 불렸던 슈빌리에 드생주르주를 비롯해서 1930년대에 주요 교향악단과의 연주로 작품을 소개했던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 플로렌스 프라이스가 있고요.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에 렉타임 시대를 열었던 미국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스콧 조플린, 또 아프리카의 말러라고도 불렀습니다. 영국 작곡가 새뮤엘 콜리지 테일러, 필리처상을 받은 아프리카계 미국 작곡가 조지 워커, 그리고 재즈 트럼펫 연주의 대가이고요. 필리처 음악상도 받았던 윈튼 마샬리스가 영국이 조명한 흑인 역사의 달 기념 훌륭한 아프리카계 음악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여행 도성민입니다. 오늘 클래식 음악여행은 스콧 조플린의 흥겨운 피아노 연주로 시작하겠습니다. 1970년대 말에 나온 화제의 영화 스팅의 주제곡으로도 유명한 The Entertainer, Ragtime Two-Step이라는 곡입니다. 미국의 흑인 피아니스트인 로이 이튼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고 또 영국에 지난달 흑인 역사의 달을 기념하면서 조명한 영향력 있는 10명의 흑인 음악가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 스콧 조플린의 The Entertainer 들으셨고요. 1950년대를 풍미했던 흑인 피아니스트 미국인 로이 이튼의 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는 주말의 음악여행 시간은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자, 클래식 음악사에 큰 영향을 준 흑인 음악가, 미국 음악가들이 많은데요. 작곡가이고 또 트럼펫 연주자인 윈튼 마샬리스의 연주를 이어드리겠습니다. 윈튼 마샬리스는 1961년에 태어나서 지금도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는 음악가입니다. 1997년에 그의 오라토리오 작품인 Blood on the Fields로 퓰리처 음악상을 받은 최초의 재즈 뮤지션으로도 유명합니다. 1700년대 독일 작곡가 요한 멜리우스 몰터의 트럼펫 협주곡 2번 작품 번호 6-13 1악장 알레그로입니다. 윈튼 마살리스의 트럼펫, 레이먼드 레파르트가 지휘한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9세기 초 이탈리아의 작곡가 빈센조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의 서곡을 튤리오 세라피니 지휘한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고요. 요한 멜리오르 몰터의 트럼펫 협주곡 2번 작품 번호 6의 13 1악장 알레그로 윈튼 마샬리스의 트럼펫 연주 레이먼드 레파르트가 지휘한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는 로마 지배 아래 있었던 갈리아 지방을 극의 배경으로 합니다. 노르마가 여주인공이고요. 갈리아에 사는 드루이드족이 신성하게 여기는 드루이드교의 여제사장이 바로 노르마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총독 폴리오네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도 있었는데요. 그 모든 것이 모든 관계가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이었습니다. 어느 날 노르마는 아끼던 여사제가 사제로서는 허락되지 않는 남자와의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고민을 들어주다가 그 상대가 총독 폴리오네라는 것을 알고 괴로워합니다. 민족에 대한 배신이자 또 여제사장으로서 스스로 신성한 규율을 깨뜨린 그 자책을 하던 노르마가 다른 여인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는 총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랬다. 내가 나라와 신을 배반한 사제라며 용서를 구하고 불길로 향합니다. 뒤늦게 노르마의 깊은 사랑 깨달은 총독 폴리오네 노르마를 따라서 불길에 뛰어들면서 끝을 맺는 비련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오페라가 바로 노르마였고요. 오늘 함께 하신 곡은 노르마의 극이 시작되기 전에 연주됐던 서곡이었습니다. 이외에 한국어 방송이 클래식 음악을 선사하는 주말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있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F장조 가운데 안단테 준비했습니다. 찰스 맥커라스 경이 이끈 프라하 체인버 오케스트라입니다. 소개하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영화는 올해 봄 한국에서 상영한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영재들이 다니는 어느 사립고등학교가 배경이고요. 홀어머니 아래 형편이 어려운 남학생 지우가 친구들과 어울려서 기숙사에 술을 들여오다가 경비원 학성에게 들키면서 시작되는 얘기입니다. 학교 담을 넘던 친구들은 모두 도망치고 혼자 남아서 벌을 받게 된 지우. 누가 함께 했냐는 선생님의 책근에도 입을 꾹 담은 지우는 한 달간 기숙사에서 쫓겨나게 됐지만 단칸방 집은 종일 힘든 일에 지친 어머니를 위한 공간이어서 잠시 책을 가지러 왔던 거라고 하면서 집을 다시 나섭니다. 갈 곳이 없는 지우, 여차여차해서 밤을 보낸 곳이 학성의 경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 그 어려운 수학 문제가 다 풀려 있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깐깐하기로 소문난 경비원 학성. 북한에서 온 탈북자라고 해서 학생들은 인민군이라고 부르는데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수학에 대한 남다른 실력과 또 철학이 있어 보이는 학성을 알게 된 지우는 학성에게 수학을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그부들보다 떨어지는 수학 수준에 선생님은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받아보라고 하지만 뻔한 집안 형편에 일반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하나 고민하던 지우가 학성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매달린 겁니다. 수학에서는 정답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학성. 학성은 수학을 대하는 지우의 생각을 바꾸어가고 지우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학성을 위해서 휴대전화로 더 깨끗한 음질의 음악을 크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친구의 도움으로 첼로 연주회도 같이 가죠. 마음이 움직인 학성은 지우를 집으로 데려가 저녁을 먹이고요. 한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죽은 아들을 떠올립니다.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학성은 북한의 수학자였습니다. 그 유명한 리만 가설을 풀어낸 천재 수학자였는데 자신의 실력을 미사일을 쏘는 데만 이용하려 했던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을 했지만 한국에서도 그 뜻을 펼치지 못한 채 아들을 잃은 상실감에 은둔의 생활을 하던 차였습니다. 그러다 큰 사건이 생깁니다. 자신에게 수학 논문 자료를 가져다 주려고 학교 전산실에 들어갔던 지우가 기말고사 문제를 유출했다는 누명을 쓰게 된 겁니다. 사실은 학교 수학 선생이 고액의 과외비를 받는 특정 학원과 짜고 문제를 빼간 것인데 전산실의 CCTV에 찍힌 지우가 옴짝달싹 못할 범인이 된 겁니다. 퇴학에 준하는 조처를 받게 된 지우. 북한의 천재 수학자가 스스로 한국에 왔다는 것을 밝혀달라는 국정원의 요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학성이 얼어붙었던 마음을 열게 해준 지우를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나섭니다. 북한의 천재 수학자 학성과 의리 깊고 심성 착한 한국의 고등학생 지우. 수학이 매개가 된 이들의 특별한 관계는 수년 뒤 스승과 제자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존경하는 바흐 선생의 첼로곡 음계를 원주율 3.141592 숫자로 대입한 학성의 파이송 연주가 인상적입니다. 학성과 지우가 함께한 연주회에서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곡 1번 G장조 프렐류드가 흐르고요. 학성은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클린 듀프리의 연주로 듣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작품 번호 1007번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아마릴리, 아마릴리 내 사랑, 내 마음을 믿지 않습니까? 달콤한 소망, 그대는 내 사랑입니까? 믿어주십시오.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도 의심은 다 버리고 가슴을 열어 새겨진 글을 보십시오. 아마릴리, 그대는 내 사랑입니다. 1500년대 후반에서 1600년대 초에 활동한 이탈리아의 음악가, 이탈리아 가곡의 뿌리라고도 불리는 줄리오 카치니의 아마릴리 내 사랑, 이탈리아의 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의 목소리였습니다. 1602년에 출판한 작품집을 통해서 알려진 곡입니다. 400년 전인데요. 그때도 이런 선율과 화성의 가곡이 만들어졌고 또 널리 사랑받았다는 것이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루드비 반 베토벤의 모차르트 마술피리 주제에 대한 7개의 변주곡 내림 2장조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를 존경한 베토벤이 모차르트의 마지막 오페라 작품이죠. 마술피리에서 받은 영감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7개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변주곡인데요. 오페라에서 나오는 세자비 파파게노와 또 사랑하는 사인 파미나의 이중창, 사랑을 느끼는 남자들은을 주제 선율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타이완계 미국인 요요마의 첼로, 또 폴란드에서 태어난 미국의 피아니스트 에마누엘 렉스의 하모니로 듣겠습니다.
Thank you.
주말의 음악 여행. 오늘은 미국의 현대 음악가 조지 거쉬인의 블루 먼데이 음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블루 먼데이는 클래식의 재즈 음악의 분위기를 녹여낸 거쉬인의 대표작 랩소디 인 블루가 만들어진 배경이 되는 작품입니다. 1922년에 무대에 올려진 단막의 재즈 오페레타고요. 흑인 사회가 배경입니다. 뉴욕의 할렘 135번가가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사랑과 증오, 열정과 또 질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힘들고 우울했던 월요일,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못한다는 야단만 들었던 어느 종업원의 힘 빠진 목소리가 블루 먼데이라는 말로 표현이 됐고요. 브로드웨이 무대에 올려질 때는 135번가라는 제목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오페레타 블루먼데이스였던 첫 번째 음악입니다. 스페인의 피아니스트 자매 카티아 라베크, 마리 라베크의 피아노 협주로 준비했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